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만일 또 다른 핵실험을 한다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불안정한 북한을 보고 싶어하지도 또 주변국에서 핵무기가 개발되는 것을 역시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오랜 기간 이에 연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에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고 한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꽤 영리한 녀석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전임 미국 행정부들이 북한의 군사적 야욕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군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사상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특별감찰관실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아프간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 수는 지난 2009년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첫 6주간 탈레반 등 반군들에 의해 사망한 아프간 보안군 수는 8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8일 아프간 최대 규모의 군 병원이 공격을 받아 50명이 사망한 사건과 4월 10일 중요 범죄 전담반 조사관 2명이 살해된 사건을 주요 사례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관련 민간인 사상자 수는 11,418명이며 66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7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살만 국왕과 회담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홍해 도시 지다에서 살만 국왕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사우디 지도부의 여성의 권리 등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중동국가 예멘에서 벌이는 사우디의 전쟁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해 2년 이상 공습을 벌여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영내 시아파 경쟁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국가 최저임금을 오늘부터 60%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일부 주들에 중국의 자금 등으로 건설된 신규 무상아파트 수백 채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 지지자들과 마두로 대통령 반대자들이 오늘 노동절을 맞아 경쟁적으로 가두 시위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최근 한 달째 거듭되는 시위 과정에서 2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으며 1,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터키 내 대대적인 체포 사태와 국가 비상 사태 연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인권대표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인권 희생에 국가 안보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국제 조약들이 채택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특히 터키에서 공무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경찰이 대거 체포된 것은 정당한 법 절차에 절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군이 아프리카 말리 남부 지역에서 반군 2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프랑스군 관리들과 목격자들은 어제 프랑스군이 부르키나파소 접경 지역에서 반군에 대한 기습작전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랑스군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말리는 물론 인접국인 부르키나파소와 차드, 모리타니, 니제르 등에 3,50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세계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입니다. 세계 노동자의 날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인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시에서 열린 이 노동자들의 시위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광장에는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8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오늘날 세계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게 되는데요. 북한에서도 오늘을 국제 노동절로 부르면서 사회주의 7대 명절 중 하나로 기념하고 있죠. 약 130년 전 오늘 시작된 노동운동의 결과 오늘날의 노동환경은 과거와 비교해서 큰 진전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최저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자, 이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시위와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 나은 노동환경과 미래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기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2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6도, 신의주 10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0에서 27도, 함흥 8에서 24도, 끝으로 청진은 8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더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Oh Boy, 나의 연인이여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Oh boy, if you ever have to let me down in this world, my life surely will be upside down if you ever find that your peace of mind.
Boy, you got me hig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6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지금까지 8천여 명이 재판 없이 처형됐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초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 들여다보겠고요. 일본 자위대의 최대 호위함인 이즈모가 처음으로 미 해군 보급함 보호 임무에 들어갔고요. 중국 허베이성 일대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보여주는 항공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밤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지역 정세 등에 관해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필리핀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이 북한을 자제시키는 일은 중국에 맡기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물러나 있으라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보도됐고요. 두 정상은 이 밖에도 마약에 맞선 필리핀의 힘겨운 싸움에 관해 이야기했고 매우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고 이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 측은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두테르테 대통령 초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이 강력한 마약 근절 대책을 시작하면서 이 마약에 연루됐다는 정황만으로 이 용의자를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과 일부 지역 민병대 등에 부여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즉결 처형된 사람이 지금까지 8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물론이고 이 미국의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인권 침해 문제를 필리핀 측에 꾸준히 제기해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초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대하는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미국이 용인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어제자 성명을 통해서 두테르테가 사람을 죽이는 마약과의 전쟁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걸로 보여줌으로써 트럼프는 앞으로 계속될 살인 행위들에 대한 도의적 공모자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실제 미국 정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초청하는 계획을 놓고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내부적으로 이 반대의 뜻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 밝혔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이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예, 최근 필리핀은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초청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이 미국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꾸준히 지적하자 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이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리기 곤란할 정도의 욕설을 퍼붓기도 했고요. 또한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하거나 이 합동 군사훈련 중단, 미군 철수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이 반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10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미국은 패배했다. 우리의 외교 정책은 앞으로 중국으로 방향을 확 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가 뭘까요?
예,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초청을 북한 문제와 연계시켰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필요하다고 프리버스 실장은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Developing out of North Korea are so serious that we need cooperation at some level.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 대상을 되도록 많이 확보해야 제대로 처리를 할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회의에서 남중국해 현안에 대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라도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입니다.
예. 자,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 방문 초청을 아직 수락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필리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어떤 약속도 아직 할 수 없다 하면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수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러시아도 가야 되고 이스라엘도 방문해야 한다면서 다른 계획이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자위대가 미군 함정 호위 임무를 시작했군요.
네,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대 규모 호위함인 19,500톤급 이즈모함이 완전 무장 상태로 오늘 태평양 해상에서 미 해군 보급함 방호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어에서 방호란 방어하고 호위한다는 말인데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으로부터 미군 방호 임무를 하달받은 이즈모함은 오늘 오전 가와가나현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해서 도쿄만을 나온 뒤에 오후에 서태평양을 항해 중인 미 해군 보급함 선단에 합류했습니다.
예. 자, 이번 임무가 일본 자위대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요?
맞습니다. 이 일본 자위대는 말 그대로 자위, 이 스스로를 지키는 병력인데요. 2차 대전 전범국이었던 일본은 연합국과 합의한 전후 헌법에 따라서 이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영토나 설비가 공격을 받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도록 한 게 자위대인데요.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 가능 국가를 추구하는 아베 신조 정부가 그 전초 작업으로 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 관련 법제, 이른바 안보법을 지난해 3월 발효시켰습니다. 이즈모함의 이번 임무 수행은 이 안보법에 따른 집단 자위권을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예. 이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 집단 자위권은 이 자위권의 개념을 일본 밖에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집단의 개념으로 넓혔습니다.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당한 것과 똑같이 간주해서 자위대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개념을 근거로 이즈모함은 집단 무장한 채 미 해군 보급선을 호위하면서 보소반도 근해에서 시코쿠 앞바다까지 항해할 예정인데요. 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 태평양 함대의 보급선을 호위하면서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 전단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예,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오늘 자위대가 미군 보급함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곳은 북한 쪽에 가까운 일본해, 이 동해 쪽이 아니라 태평양이라고 지적하고 얼마만큼 이 임무가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도쿄신문도 이번 임무 수행 장소가 태평양 쪽인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쪽에 미군 함정을 노릴 의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끝으로 중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당국이 심각한 환경오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 종종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최근에는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항공 사진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최근 중국 북부 공업지대의 심각한 환경 오염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공개돼서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사진은 충칭 량장 자원 서비스 센터라는 비정부 기구가 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허베이성 난자포우 일대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들여다보면 이 일대가 녹슬고 검붉은 구덩이들로 덮여 있어서 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충칭 량장 자원 센터가 비정부 단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충칭 량장 자원 서비스 센터는 1차 조사 결과 이 구덩이들 속에 폐수가 강한 산성이었고 인근 토양 오염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단체는 이런 오염 상황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돼 왔다면서 이는 곧 지하수 역시 오염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3개의 구덩이가 발견됐는데요. 무려 35만 제곱미터, 약 9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에 큰 두 개의 구덩이는 난저우프 마을에 있고요. 세 번째 좀 더 작은 구덩이는 텐진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허베이성과 텐진시 모두 이 베이징 외곽을 아우르는 인근 도시들인데요. 이 환경운동가들은 다른 지방도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오염 상황이 공개가 되면서 역시 중국인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단체가 인터넷에 처음 사진들을 올렸는데요. 이를 보고 중국인들이 불만을 쏟아내면서 중국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이 사진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면서 당국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말 화가 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한 이모가 허베이성에 살고 있는데 2년 전 암으로 숨졌고 이모의 손자와 시어머니도 암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이게 이제는 우연이 아닌 것을 안다. 정부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당국이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까?
예, 아직 오염의 원인이 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각 지방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 오염지역 청소에 나섰습니다. 텐진시 당국은 일단 오는 7월 말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좀처럼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허베이성 당국은 지난 수년 동안 주민들이 폐수를 불법적으로 버렸고 당국이 몇 년 전에 주 용의자를 체포했다면서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주 용의자가 체포됐는데도 왜 여전히 토지는 오염되고 있느냐면서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중입니다.
예, 이 중국 환경당국도 대대적인 오염 단속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최근 5,600명의 단속원을 중국 북부지방에 집중적으로 파견해서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각 지방당국이 환경오염을 단속할 능력이 안 되거나 아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중국 지방당국들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성과를 위해서 환경오염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지난해 환경 위반과 관련해 구속한 사람이 720명에 이르고 있고요. 이 3만 3천 건의 환경 위반 관련 제보를 접수했고 또 440만 위안, 미국 돈으로 6,4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의회가 올해 남은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약 1조 달러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펜실베니아에서 가진 집회 소식 전해드리고 또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년 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새 회계 연도는 10월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17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 7개월이 넘었는데요. 자, 하지만 아직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인데 드디어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어젯밤 이 남은 회계 연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약 1조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은 올해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인데요.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임시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임시지출안이 오는 금요일 5일 자정에 만료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요일 자정 전에 새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건데 이 합의된 예산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요?
네,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 가운데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은 빠졌지만 국방비 증액과 이 국경 강화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비를 125억 달러 늘린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에 시작되는 2018 회계 연도 예산에 54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언론은 이를 위한 일종의 착수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 수용에 필요한 침대 구입비 등 국경 강화 예산으로 15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것,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이제 빠지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장벽 건설 예산을 결코 승인하지 않겠다 다고 밝혀왔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연방 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9월에 가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에서도 양보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 폐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민주당 전원의 반대 또 공화당 내 분열로 대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어떤 문제들이 쟁점이 되는지요?
네, 백악관은 의료연구지원과 지역사회개발지원금을 삭감하길 원했고 또 빈곤층 여성에게 피임과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길 바랐는데요. 민주당이 여기에 반대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올해 예산안에서는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국립의료원 NIH 지원 예산을 20억 달러 늘린다고 하고요. 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퇴진 지원금, 또 대학생 여름학기를 위한 펠 그랜트, 그러니까 이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애팔라치아 지역의 은퇴한 광부 2만 2천 명을 위한 이 의료 지원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이 켄터키주 출신인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애팔라치아 지역 의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긴 그런 조항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공화당이 백악관뿐만 아니라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합의가 힘들었던 건가요?
네, 이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이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도움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힘듭니다. 민주당 여러 명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예.
이 상원에서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붙이려면 이 토론 종결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과하는데 60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의석 비율이 52석 대 48석으로 60석에는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예. 자, 공화당과 민주당 이번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 각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대체로 뜻이 받아들여졌다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정부 폐쇄 위협을 막는 이 미국인들을 위해서 좋은 합의라고 말했는데요. 또 이번 예산안은 의학연구와 교육, 기관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안보 분야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면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토요일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집회로 취임 100일을 축하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부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약 1만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해서 USA, 미국을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he wall to stop the drugs and the human trafficking. We need the wall. In just 100 days.
네, 마약 유입과 인신 매매 등을 막기 위해서 장벽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들으셨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0일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자찬했는데요. 한학식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이 이에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뭐 국경 보호와 이민 통제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고 광부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했고 철광 알루미늄 산업 근로자들을 보호했으며 또 일자리를 앗아가는 많은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최신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약 42% 수준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올해 예산안에는 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장벽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이제 연설에서 밝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날이 이 워싱턴에서 백악관 기자단 연례 만찬이 열리는 날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주류 언론과 갈등을 빚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찌감치 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이 만찬에 불참한 건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한 정신병자의 총격으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불참한 거죠.
예. 자, 혹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그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요?
네, 이 기자단 만찬에 가느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고요. 또 여러 주류 언론을 지목하면서 가짜 언론이라고 다시 한번 또 비판을 했습니다. 또 지난 10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낙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빠진 이날 그 백악관 기자단 만찬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원래 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뼈 있는 농담이 오가는 자리로도 유명한데요. 이날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만 큰 주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악관 기자단 회장인 제프 메이슨 씨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백악관 만찬에서 이 다른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을 얘기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는 특히 미국에서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지표인데요. 경제 성장률을 보통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로 가늠을 하는데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이 GDP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을 해서 0.7%가 나왔습니다. 이 애초 예상치가 1.2%였으니까 예상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온 건데요. 0.7% 성장률은 지난 3년 사이에 이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2.1%였습니다.
네, 자 GDP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이 GDP가 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안에서 만들었으면 그게 뭐 다른 나라 기업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해도 이 미국 GDP의 합산이 되는데요.
예.
이 GDP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지표입니다.
예. 그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또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했는데 그럼 그 현재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것이고요. 또 미국 경제가 특별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1분기 성장률은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다른 지표들을 보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실업률도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실업률이 4.5%로 나왔는데요. 이건 거의 이 완전 고용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거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란 건데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건강하다는 말이죠. 또 실업률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중요한 국내 소비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지난 2008년 이 금융위기 이후로 몇 년 동안 크게 후퇴했는데 지금은 모두 극복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쩌면 그 이번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좀 실망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한 것이 이 경제 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이 기업에 매기는 세율을 대대적으로 낮추는 그런 세제 개혁안을 또 발표하기도 했었죠.
예. 이 경제 성장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매번 시선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이 중앙은행, 이 연방준비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가 호황 상태에 들어가자 이 점점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1분기에 이런 성장률이 연방준비제도의 앞으로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가 과열되면 이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진정시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유난히 용기가 많은 사람이 있지요.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을 과감하게 도전해서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보기엔 자그맣고 평범한 여성이지만 40여 년의 인생 여정을 들어보면 용감한 여전사가 따로 없습니다. 미얀마에서 소수민족으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잃고 살기 위해 홀로 강을 건넌 소녀. 난민촌에 정착한 후 또 혼자 미국 땅을 밟은 여성. 바로 마이라 다가이포시입니다. 워싱턴 DC의 유서 깊은 한 교회. 그런데 교인들의 생김새도 언어도 일반적인 미국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이 교회는 오전에는 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오후에는 미얀마인들이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요. 미얀마인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 시끌벅적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모금 행사가 열렸는데요.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바자 회물품을 사는 여성,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이라 다가이포시였습니다.
This is a women fellowship fundraising for the ladies in Burma.
이 행사는 교회 여성도회가 주최하는 모금 행사인데요. 미얀마에 있는 여성 중에서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나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행사예요. 미얀마의 구아원에도 후원금을 보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 전통 음식을 팔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 전통차를 한번 마셔보시겠어요?
They're just called lapay, so basically tea.
With a little milk. Good.
And then,
따뜻하고 달짝지근한 미얀마 전통차를 건네는 마이라 씨. 이렇게 모금 행사가 무척 익숙해 보였는데요. 마이라 씨가 하는 일을 들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a Burmese Karen and an activist, human rights activist.
저는 미얀마의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인 카렌족 출신이고요. 미국에서 하는 일은 인권 운동가이자 미얀마 이민사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미국 버마 운동이라고 하는 미얀마 인권단체 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카렌계 미국인 협회 의장과 세계 카렌인 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 분야는 카렌족에만 국한되지는 않고요. 미얀마에 거주하는 많은 소수민족의 인권을 알리는 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동남아 국가 버마에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미얀마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국제사회도 대부분 미얀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은 여전히 모국을 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에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군부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고 또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 탄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치를 주장하는 카렌족 역시 오랜 기간 군부의 탄압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Well, I was born as an internally displaced person in eastern Burma, Karen state.
저는 미얀마 동부 카렌족 거주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군부 정권의 탄압으로 집을 잃고 떠도는 내부 난민이었습니다. 카렌족 거주 지역에는 교육 시설이나 보건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당연히 학교도 병원도 없었죠. 대신 끊임없이 총성이 오가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미얀마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카렌 군인들이 돌아다니며 도망치라고 외쳤죠. 그럼 서둘러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나야 했어요. 그렇게 정글에서 며칠씩, 길게는 한 달 내내 머물기도 했습니다. 내부 난민이니까 말 그대로 살 곳이 없었던 거예요.
마이라 씨는 어린 나이에 겪은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Because the intensity of the brutality of the Burmese troops and therefore we had to leave.
미얀마 군부는 너무 잔인했어요. 군인이 와서는 동네를 모두 불태웠죠. 또 광물이 많이 나는 지역을 장악하고는 광산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계속 거주지를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태국과의 국경 지역까지 오게 된 겁니다. 미얀마와 태국 국경을 가로지르는 살빈강을 건너면 태국 땅이었죠. 하지만 저는 태국 사람이 아니니까 강을 건널 수도 없고 미얀마에서도 살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이라 씨는 하지만 카렌족 정부 지역에 살면서 잠시나마 안전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Basically, it's a place where we call it the Karen governmental structure, had the headquarters.
자치권을 주장하며 정부군과 전쟁을 벌여온 카렌족은 카렌 민족 해방군이라는 정부를 세웠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부, 경제부 이런 부서를 갖춘 정부 조직이었죠. 전 카렌 정부 지역에서 살게 됐는데 어린 저에게는 정말 완벽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1995년에 미얀마 군부 독재가 군대를 보내서 카렌 정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저는 다시 또 국경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강을 넘어 태국으로 갔습니다.
살윈강을 넘을 당시 마이라 씨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I lost my parents since I was a child. So I grew up without parents, but at the same time I grew up separated from my siblings.
저는 어린 아이일 때 미얀마 군부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형제들도 다 헤어졌고요.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 자녀만 5명이었거든요. 우리 네 남매를 다 먹여 살릴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는 다른 마을로 다 흩어졌어요. 제일 큰 오빠는 다른 마을로 갔는데 오빠와 오빠의 부인 그리고 딸이 미얀마 군인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게 마지막이에요. 다른 형제 둘은 20년 후에 성인이 돼서야 다시 만날 수 있었죠.
10대 소녀의 몸으로 홀로 강을 건넌 마이라 씨의 난민촌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으로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카렌족 난민촌이 세워졌습니다. 전 거기에서 수년을 살았는데요. 수십 년씩 대를 이어 살아오는 난민들도 있었죠. 유엔 난민기구로부터 정식으로 난민증을 받았고 또 여러 구호물품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카렌 난민촌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안 심사와 건강 심사 등을 거친 뒤에 어디로 가게 될지 유엔 난민기구가 결정을 했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나라가 최우선이었는데요. 제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2004년에 미국에 난민으로 오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뉴욕에 정착하게 된 마이라 씨는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정식 학교라곤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마이라 씨.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했듯 미국 학교에서 살아남기가 시작됐습니다. 마이라 씨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출신 인권운동가 마이라 다가이포 씨의 첫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이라 씨의 미국 정착 과정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ight and early. bright and early입니다. When you are going on a road trip, it's a good idea to get on the road first thing in the morning.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게 좋은데요. 교통 혼잡도 피하고 목적지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샘과 키아나는 필라델피아에서 DC로 여행을 왔다고 하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들과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s phrase is bright and early. Bright and early. 잘 들어보세요.
You guys woke up bright and early today to get here.
Three-hour ride, so.
You guys were off on the road bright and early today. Did you have any snacks on the way? Breakfast?
Breakfast.
If you want to call it that.
Yeah.
McDonald's?
Wow. Some bag of chips, Wawa.
Bag of chips for breakfast?
Fruit. I had fruit and cheese.
Okay, well, you know what? Have fun.
Sam과 Kiana는 필라델피아에서 DC까지 운전해서 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You guys woke up bright and early today to get here. You guys woke up bright and early today to get here.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거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3시간이나 걸리니까 일찍 일어났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You guys were off on the road bright and early today. Did you have any snacks on the way? Breakfast?
아침은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고속도로 편의점에서 키아나는 과일과 치즈를 사 먹고 샘은 bag of chips. 아침에 과자를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bright and early인데요. Bright and early means very early in the morning, at dawn. Bright, B-R-I-G-H-T. Bright는 밝은이란 뜻이고요. Early, E-A-R-L-Y. Early는 일찍이라는 말인데요. Bright and early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guys woke up bright and early today to get here.
3-hour ride, so.
You guys were off on the road bright and early today. Did you have any snacks on the way? Breakfast?
Breakfast.
If you want to call it that.
Yeah.
McDonald's?
Wow. Some bag of chips, Wawa,
Bag of chips for breakfast?
Fruit. I had fruit and cheese.
Okay, well, you know what? Have fun here.
네, 본문 한번 다시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긴 여행이 될 테니까 아침 일찍 떠나야 해.
It's a long trip, so we'll have to start out bright and early.
오늘의 영어 표현, bright and early. 아침 일찍, 새벽부터 라는 뜻의 bright and early.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본저비가 부른 Always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네, 기술적인 문제로 방송이 고르게 나가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You can't see his blood. It's nothing but some feelings that this old dog kicked up. It's been raining since you left me.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You see, I've always been a fighter, but without you, I give up. Now I can't sing a love song like the way it's meant to be. Well, I guess I'm not that good anymore. Oh,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1년 5월 1일 오늘. 미국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준공식이 열립니다. 미국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원 스위치를 누르자 빌딩 1층부터 102층까지 불이 환히 켜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의 현장은 라디오로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착공한 지 14개월 만에 완공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뉴욕시에 있는 크라이슬러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크라이슬러 빌딩의 최고층 지위를 빼앗길 것을 우려해 61m를 더 올려짓게 됩니다. 이로써 높이 381m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이후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세워질 때까지 40여 년 동안 세계 최고 마천루의 영예를 이어가게 됩니다. 1851년 5월 1일 오늘.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국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한 해 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공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놓는 박람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자부심이 높았던 영국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전 세계에 뽐내기 위해 박람회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영국은 이때 유리와 철을 이용한 크리스탈 궁전, 즉 수정궁을 지었습니다. 30여 만 장이나 되는 유리를 조립해 만든 이 수정궁은 전 세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수정궁 안에는 세계 각국이 출품한 13,000여 점의 물품과 첨단 과학기구들이 전시됐습니다. 참가국들은 이 만국 박람회를 산업 문화를 교류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1851년 오늘 개최된 런던 만국 박람회는 이후 6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성황리에 폐막됐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